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15개의 교회를 골라주시고 또 저희를 구별하셔서 그 교회를 걷도록 인도함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새벽에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며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또 쿠바와 남아공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를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또 여러 삶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또 기성세대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1장의 전체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구원은 학습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지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 구원 주체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걸려지고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그냥 듣고서 필요할 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 한평생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살게 되어 있고 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전 인생이 붙잡힌 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습이나 어떤 반복적인 교육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계속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특별히 열왕기상화랄지 그 역사서니까 역사에 대한 스토리 얘기예요. 스토리. 그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글이라면 시가서 같은 경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글들이죠.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의 지침이 되어지고 실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 그게 로마서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다시 검색하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예요. 신구약에서는 몇 번째로 많이 나오냐? 뭐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워낙 큰 양이 많으니까. 뭐 시편이랄지 뭐 에스겔이랄지 몇 책 구약의 세 권을 빼게 되면 전체 66권 중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서열 4위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짧은 로마서에서 복음, 믿음, 소망, 사랑, 또 뭐 그리스도, 뭐 많은 단어들, 그렇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많은 단어들이 상위 랭킹 거의 1위에 2위에 계속 로마서가 거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루머스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은 인류 구원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 책이 로마서 11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 8장과 대비해서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기억나시죠?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이 내용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개인 구원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로마서 8장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을 한평생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네 모양이 형편없고 네 모양이 너덜너덜하고 네 모양이 구원받게 적당치 않고 네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100점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주의 영이 너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예를 들면 3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7장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죄를 행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늘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없는 것이 내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막 거론하지 않고 곧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음을 고백을 하고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면서 원래 그 못 받을 만한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의해서 이 길을 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결과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39절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개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말로 개인 구원의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 구원에 대한 기억나시죠? 1장 무슨 죄입니까?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의 죄. 1장, 2장, 3장이 죄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4장이 뭡니까? 믿음에 의한 구원.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5장 뭔가요? 예수님의 죽음. 6장 예수님의 부활. 7장 인간의 문제. 8장 성도의 견인이에요. 9장 유대인들을 선택을 이렇게 했다. 10장 그 모든 사람,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10장이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구원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1장의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펼치셨고 인류에 있어서 구원을 어떻게 펼쳐나갔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11장 통해서 말씀이죠. 결론은 뭐였냐면 접붙임받되었다. 너희가 그런 형편이 아닌데 접붙임받은 것이 너희 구원에 대한 비밀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은 대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지만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지만 주여 오시는 그날 그 시점에 대거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다.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32절, 11장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을 가두어 놨어요. 왜?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둔할 수 있도록 못 보게, 못 듣게, 못 느끼게 그들을 가둬놨어요. 왜? 그 상태 살면서 그들이 곤고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너무 마음을 둘 데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려고 그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게 32절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자비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둔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이런 거 볼 때, 아, 그냥 구원하시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이 구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너 이 구원 이해하니 사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냥 쭉 믿게 하지. 왜 그들을 못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곁길로 나갈 때 회초를 대가지고 못 가게 탁 막아서 왜 아이들이 어릴 때 막 걷잖아요. 가면 손을 이렇게 막으면 방향 또 틀고 막 또 나가는 거 몸으로 막으면 방향 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아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면 될 것인데 왜 방치해두고 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냔 말이에요.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잖아요. 파울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 불가능한 일이냐? 첫 붙인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11장 내용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신비의 깊이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냐? 그 내용을 오늘 32절에서 말씀하셨고 33절에서 계속 그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울이 구원을 정리하면서 깊다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풍성하다는 얘기는 부유함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계획이 구원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부유한 것이다. 이것을 누가 도대체 알 수 있고 이것을 누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문을 해서 노력을 해서 토론을 해서 알 수 있겠냐. 이것은 이 구원은 너무너무 깊은 것이다. 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전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게 되어지면 그때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을 하고 단기간 내에 대거 회심을 하고 대거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뉴스에서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교회가 많아지고 그들이 막 부흥이 벌어지고 회심이 벌어진다는 뉴스를 딱 보면 아, 다 됐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다 새까만 옷을 입고서 그들이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온갖 기도 쪽지를 통곡의 벽 틈에 끼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MBC 뉴스에서 SBS나 KBS 뉴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독교, 유태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정하고 있음이 광고가 뉴스가 막 나오고 특파원들 소식이 나오고 그렇게 감지되어지면 아셔야 돼요. 아, 진짜 다 됐구나. 다 됐구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이 오히려 역으로 수출이 되어서 그들의 복음을 듣는 그날 이 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을 통해서 중남미를 가고 문 열리는 쪽으로 아시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꿈물의 마라나타에 꿈물에는 국가적 전도운동의 두란노 대회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 땅에서 될 날이 있겠죠. 갈릴리 호숫가 어느 교회에서 두란노 대회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나라에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국가적 전도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쓰고 우리 청년들이 가 있고 또 아널드 목사가 거기 와 있고 엘리케 목사님이 거기 와 있고 에코파이 목사님이 거기 와 있고 그런 데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거로 돌아서는 그때겠죠. 대거로 갑자기 이해할 수 없어요. 이상해요. 그 정도로 그때 대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11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이것은 신비다. 라고 이걸 너희가 깨달았냐? 난 이걸 조금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지금 11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장은 개인 구원을 정리하고 있다면 11장은 구원받은 전 인류에 대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정된 그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11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2절 중간에 보니까요. 가도 하나님의 모두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린다고 말하지만 아주 코딱지만큼 아주 손톱만큼 그 아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우리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지만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향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작잖아요. 근데 늘 느끼는 것이 말씀 하나만 읽어봐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리면서 길을 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측량하려고 아무리 분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구원의 계획을 측량할 자가 있겠냐? 그것을 찾을 자가 있겠냐? 찾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놀란다 그래요. 세 가지 때문에. 왜냐면 총 딱 갔는데 어머, 안 온 사람이 안 있는 거죠. 저 인간이 어떻게 왔지? 그런 거 하고 또 올 사람이 그분은 어떻게 왔지? 그것 때문에 놀란대요. 또 하나 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선배 목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아니 와야 될 분이 안 와 있는 거야. 아니 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니 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최 목사님. 그 찾는 거죠. 야, 저 인간 400유로가 왔네? 이런 거 있잖아요. 400유로 기억나십니까? 와, 어떻게 저 인간 여기 와 있지? 너무 놀라는 거죠, 이제. 나한테 막 침 뱉고 당황스럽게 막대기 가져와서 막 문 두들겼고 지금 자국이 많은데, 그랬던 인간이 여기 와 있네? 또 내 옆에 있는 건 너무 놀라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혹독한 역사적으로 큰 죄인인데 그 죄인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가 헤아리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맞네 안 맞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누가 그에게 상담자가,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멘토를,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언을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상담,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교사가 되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렇게 큰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다. 그냥 한 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구원의 계획을 펼쳤으면 알겠는데 저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이끌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년 같고 우리에게 2000년 같은데 하느님에게는 그것이 하루 같은 거예요.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야. 그냥 믿게 딱 이끄시지 이거를 많은 계획들 통해서 전체 민족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그것, 다윗을 통해서 내 구원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구원을 설명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누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공부함으로 IQ가 100이 넘는다 그래서 그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어떻게 알겠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겨우 달나라 가고 겨우 화성에 가는 거예요. 화성도 뭐 사람이 가는 건 아니죠. 우주선을 보내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가 이렇게 태양계가.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거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그 수준이에요. 이것도 가장 우주공학에 발달한 나라만 가능한 거예요.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래요.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래요. 그걸 발 아래 두신 분이래요. 그분이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한 계획들을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큰 계획들을 알아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룰 일들을 알았겠냔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일을 홍해를 건너서, 홍해 길이가요, 거의 30km 넘는데요, 홍해 길이가. 어저께 뭐 청년들 두 명을 신방 갔다 왔습니다. 저쪽, 그, 상계동인가요? 아우, 정말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 길을 간만에 갔는데, 동네 갔는데 그 동네가 그, 뭐, 1988 나오는 동네잖아요. 얼마나 그 동네가 또 이제 그냥 골목이 그런지, 차 한번 들어가면 직진이 안 돼요. 다 진입 불가요. 그래서 한 돌다가 이제 뭐, 갔습니다만은, 뭘 말을 하다가 지금, 그랬죠?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복잡한 거예요. 가면서도 느낀 거예요. 야, 어떻게 요 구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갖고 구원케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 속에서 교회를 뭐 결정할 때가 많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면서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함과 그 은혜를, 은혜가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잘하게 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몇 킬로냐? 여기서 29킬로예요. 29킬로인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어요. 갈 때. 올 땐 더 많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홍해가 그보다 더 길어요. 홍해가. 그 길을 평지도 아니고 바다가 이렇게 산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바다가. 그러니까 거기를 200만 인구가 건넌다. 그때 건널 때 이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의 이 지혜를 발견하고 가는 거냔 말이에요. 나 그 건넌 다음에 곧장 불신앙이에요. 광야가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430년 동안 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냐? 아니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돌아온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과 도우심 속에서 그들이 오게 된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 정말 고도로 훈련받고 그들 스스로가 너무 구별된 행동을 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돌아온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말할 때 뭔가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뭔가가 구별되어 있고 이 시대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뭔가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뭔가가 그들에 의해서 믿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 말씀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예요.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너무 오합지졸 같지만 그런 삶 가운데 애를 쓰고 그 삶 가운데 그들이 인도받고자 노력하는 그들이 그들인 것이지 그들의 어떤 행위와 행동에 초점 맞추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죠. 모든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구원에 대한 비밀이고 그 지혜와 풍성함이 그것에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것을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큰 싸움이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갚을 자가 있냐. 갚을 자가 없다.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들을 많이 못하고 살죠. 아, 이번에 정말 감사한데 감사하다는 말을 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지 않아서 아 카톡으로 한번 하면 되는데 아 그냥 겸연쩍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말에 어떤 특별한 목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지인에게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표현을 하고 싶지만 성격상 낯간지럽고 또 굳이 그렇게 뭐 말을 해야 되냐 싶어서 갈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함을 갚을 자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갚는다고 칩시다.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홍삼차트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한 맛있는 청국장으로? 그럼 하나님께 표현이 되나요, 그게? 아니, 수억을 벌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그 하나님께 갚아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 내 자식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갚아지는 것입니까? 갚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갚을 자가 있냐?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이 복음을 현장에 나가서 전달하는 그 일들 그 외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갚을 방법이 방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3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일을 행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야. 누가 출애굽하려고 계획했나요? 하나님이. 누가 출애굽을 건너가게 하셨나요? 누가 홍해를 건너가겠네? 하나님이. 누가 강에서 지키셨나요? 하나님이. 누가 가나안 앞에 서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계속 죄악을 범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소수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믿음을 주도하겠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남은 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밖에 없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 36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다 이 얘기는 16장 마지막 절에도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장까지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장까지가. 12장부터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너 구원받은 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드디어 로마 교회 하고 싶은 얘기를 드디어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왜 그렇게라고 하지 않고 구원과 복음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할 얘기를 야, 너희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피차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것이 이거 무효하냐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인도하심을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베일에 가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 베일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베일을 거두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이렇게 쭉 거두시는 거예요. 수건을 쭉 거두시는 거예요. 수건 내가 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수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계시된 자들이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한평생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대 세계만 생각해 보세요. 쿠바 달려가서 몇 번을 달려가서 아놀드 목사를 만났어요. 그동안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돈 뜯겼다 들었었고 돼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돼지를 거짓말 쳐가지고 오랜데 팔아먹고 돈을 갈취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한 명 만난 거예요. 전교회가 교도하면서 떼거리로 몰려가서 쿠바에 몇 번을 갔지만 그러다가 한 명을 딱 만난 거야. 한 명을. 우리가 현장에 설 때 이런 일이 없겠냔 말이야. 가끔 지역 전사님들하고 통화를 해요. 목사님, 아우 저 전도 나갔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래도 해야 되겠죠. 그런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뭐 동감합니다. 말투가 뭐 누군지 연상될 정도로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가도 오도 없는 거야. 이걸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없는 돈을 들여갖고 쿠바 갔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천 명씩 몇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몇 달이 뭡니까? 몇 달을, 그쵸? 몇 년을 현장에 해외 나가서 그냥 돈을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연결됐던 그 한 분들 한 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복음이 계시될 자, 현장에 남아있는 자,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몰라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 내 가둬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복음이 계시되고 그들의 이 구원이 들려져서 하나님 믿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작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과 주의 구원의 도리에 감탄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지는 우리 개인 삶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소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발견토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며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드리며 깊어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거닐게 된 현장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사 구원받을 자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을 돌리는 그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기에 부정갚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김영아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병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사람들의 병문안과 사람들의 그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위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 하나님께 참 영광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사역과 또 쿠바의 피니셔와 또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세대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내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신비의 계시와 그 비밀에 대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한평생 주를 향해 달려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각 가지 제목 붙잡고 우리 꿈부려 마라톤 52일 남았습니다.